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교회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성경을 지금 살펴가는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볼 때 66권이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실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역사를 다시 순서대로 잘 맞춰서 그렇게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살펴가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교회가 지금 네 번째로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지가 이제 25번째 오늘 25번째 시간인데 창세기로 지금 이제 20번째 이제 그 원역사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2000년의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물들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살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137세가 되면서 눈이 이렇게 멀어버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의 그 신변에 그 위협을 느끼죠. 위협이 아니라 이제 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그 이 한 가족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그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 아내였던 리브가가 일부러 나서서 장자였던 에서 대신에 차남이었던 물론 쌍둥이여서 불과 뭐 몇 분 차이 나지 않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어쨌든 그 이 차남 야곱에게 이 이삭의 그 축복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장자의 이 권리를 결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건데, 근데 이 장자의 권리를 이 배고픈 사람에게 막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순간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편법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그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정말 그게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렇게서라도 흘러가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그 배경을 통해 보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그 이 배경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토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누지 토판 같은 것을 참고해 보면 비록 이제 그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족장이 축복을 한 거라 또는 유언을 한 거다라고 하면 그 유효성은 있다 그렇게 인정하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나 뭐 그러니까 좀 속여서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구두로 유언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 축복권이 그래도 그 이 축복한 사람에게 넘어가냐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 아버지의 축복과 유언을 훔쳐내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 의미보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그런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한 성경에서도 볼 때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뭐 하나님을 속이고 해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삭이 축복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행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서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신이나 부적이나 뭐 우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이런 식의 행동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무슨 액을 쫓아내고 또는 복을 부르는 뭐 그런 부적이나 다른 신보다 뭐 우리 신이 더 좋다라는 어떤 우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기도의 방법이 맞고 또 무슨 뭐의 방법이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 부름받는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런 삶인데 사람들은 간절히 뭐 내가 뭐 무엇을 바라고 그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에 대해서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방법이 뭐가 딱 맞으면 그걸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그 본문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는 그 방법이라도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식으로 막 이해를 하면서 이 잘못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무슨 뭐 기도만 하면 뭐 응답을 받는다는 뭐 신령한 사람 또 그냥 예언을 잘한다는 신비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쫓아가서 막 아무렇게나 막 안수받고 뭐 뭔가 보이는가 막 들어보려고 하고 또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지극정성을 보여야 되니까 자꾸 돈을 갖다 들이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서라도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뭔가를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목사가 됐든 또는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든 뭐 미아리에 앉아있는 점집에 누가 됐든 간에 대부분 이 사람들의 이 간절한 심리 뭔가 절박하게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내놓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긁어내가지고 실제로 막 돈을 그렇게 다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성어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니까 빚을 지고 막 억턱에서라도 갔다가 막 그 이 사람 심리 갖고 장난하는데 갖다 부어가지고선 결국 그 집이 홀딱 망하거나 심지어는 뭐 이제 막 무슨 뭐 기도를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면서 뭐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학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늘 말하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축복을 받는 길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걷자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 축복이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곳에서 어떤 뭐 신의 비위를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의 믿음보다 사실은 축복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걸 본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온전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든 걸 힘을 쏟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도 지금 야곱이 훔쳐냈으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야곱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실수를 자기가 해놓고 그거를 실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자녀를 막 저주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평생 이 잘못된 삶을 살겠습니까? 과거 미국에서 들어왔던 신학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주받았던 그 아들이 지금 흑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흑인들이 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짓된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또 그것을 그런가 보다 배워왔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나 다른 데로부터 그런 신학을 듣고 보고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개받은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죠. 그렇게 볼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아무리 뭐 간절히 한다고 해도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없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음식은 있는데 담을 데가 없는, 그릇이 없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분명히 운명론이 아니죠. 신이 한 사람의 생애를 다 결정한다던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지정한다던가, 뭐 또 누군가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중보를 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로 봤던 그런 어떤 그 이 내가 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성도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뭐 실패했던 인생을 봤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듯 내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이상한 편법이나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습관을 이렇게 막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걸로는 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 이제 살펴가 보면, 이런 일들 후에 야곱의 형,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부엘세바, 그들이 살던 것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하란으로 말했던 삼촌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을 거쳐서 조금 지나간 곳 베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거기서 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돼요.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닿는 아주 큰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그 사다리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 조상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그를, 야곱을 초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계속 살펴볼 때 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간절히 찾고 찾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을 그때에 오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항상 찾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잘 귀 기울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찾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똑같은 약속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 표현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 백성이 많아질 거다, 그 이 땅의 백성들이 너로 인해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살피며 보지 못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잘못된 이 축복관을 가지고 본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모든 나라보다 위에 올라서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를 부여잡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창조의 목적,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도 처음에 실패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도 그 다음 세대를 열었는데 바벨탑으로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무너진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노아 이후 세대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또 누가 응답했습니까? 이삭이 응답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또 누가 응답했습니까? 야곱이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롯이나 또 이삭과 같은 세대였던 이스마엘이나 또 이 야곱과 같은 형제였던 에서 같은 경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야곱이 이전에는 마치 이 모태신앙인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 가치, 어려서부터 그냥 훈련된 가치를 따라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데 그는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신앙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모태신앙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삶의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상도 모르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연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헤매고 세상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삶의 수준이 미약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뭐 아버지 이삭도 역시 그런 수준에서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야곱의 경우는 아주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올 때에 거룩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는 그런 자리로까지 그들을 성장시키고 결국 창조의 목적대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자, 그런 부름을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반응이 아주 뭐 가관입니다. 참 어리석고 좀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반응했던 것과는 전혀 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격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읽어보면 우습고 뭐 이럴 수 있나라고 싶은데 사실 잘 보면 이게 바로 딱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딱 이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시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뭐 내 부를 많게 해주시면 11조를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 프로젝트를 잘 마치게 해주시면 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기도가 야곱이 그 연약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면 내 하나님이고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신도 아니야. 이런 식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는 거, 원하는 거 이런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쉽게 우습게 여기고 뭐 예배든 뭐 교회든 아주 막 모독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 모습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안경으로 보면서 결국 잘 들어보면 자기가 지극정성을 바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서원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서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바른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야곱 같은 생각이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는 굳어버린 야곱처럼 그런 신앙이 자리 잡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금 여기 야곱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이 시작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일진데, 그 음성을 들은 자일진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부터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정말 하찮은 수준의 이런 야곱, 배은망덕하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런 야곱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고 반응을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떤 분들은 저같이 오랜 시간 동안 40년, 50년 계속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수준의 모습입니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아람으로 그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또 거기에서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제 믿음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를 하지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로 여기 갈 때 나이가 77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살피다 보면은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그냥 굉장히 어리구나 그렇게 보고, 그래도 성경을 좀 차분히 보는 사람은 그 26장 끝에 40세에 에서가 결혼한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40대 이후 그렇다고 뭐 80세 가까운 나이일까 싶은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때는 거의 뭐 80대에 이르른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너무 이렇게 노인 같아 버린 그런 80보다는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0, 3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7세가 된 야곱이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한 달쯤을 지냈는데 가족의 일을 잘 돕고 애쓰는 야곱을 보면서 삼촌 라반이 네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품삯보다 이 삼촌의 그 이 라반의 둘째 딸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예뻤던 것 같아요. 뭐 예뻤는지 어쨌든 자기가 보는 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과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삼아라. 그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뭐 말씀하셔서 하란에 보낸 이유이기도 하니까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자를 데리고 가려면 대가를 좀 지불하고 데리고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도망쳐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 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예물을 줘서 보내서 거기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뭐 야곱은 그냥 도망치듯이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삼촌에게 자기가 이 라헬과 결혼한 대신 7년 동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해요. 근데 뭐 라헬이라는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잔치를 했겠죠. 뭐 당연히 이런 잔치 자리에는 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봤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신방에 누가 들어왔냐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정신이 들고 났더니 자기가 결혼한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왜 라헬 레아가 여기서 나오는가? 그 봤더니 삼촌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우리 지방에는 형이 동생보다 이렇게 늦게 가는 경우는 없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이제 레아를 그렇게 한 거다. 라헬도 줄게. 대신 네가 이 레아와 이 혼인 예식이 있는 7일을 잘 보내고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다시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 네가 말했던 것처럼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서 이 할 수 없이 지금 이 야곱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면 그냥 레아를 데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고 사명의 땅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라헬의 집 눈이 이렇게 빠져 있었으니까 그렇게라도 뭐 하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14년을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세에 하란으로 가서 이제 7년을 일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세부터 이제 자녀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언니 레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참 뭐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뭐 없었는지 어쨌는지 좀 무덤덤하고 그래갖고 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속도 깊은 여자 같아요. 그 사람이 또 그래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결혼을 하긴 했어도 자기가 얼핏해서 첫 번째 부인이 된 것도 맞는데 근데 남편에게 무슨 애정이나 사랑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받죠. 오히려 더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알았지? 어? 분명히 네 아버지하고 네가 속여서 라헬 대신 들어오는 게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남편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가며 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의무가 있었는지 야곱이 어쨌든 레아하고도 자녀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딱 낳게 되는데 그래서 봐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결혼했지만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나는 정말 내가 이 첫째 부인으로 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르우벤이 딱 나왔습니다.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그랬는데도 야곱은 전혀 뭐 이렇게 관심이나 애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라헬만 끼고 돌고 그러는데도 레아가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시므온이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지 않고 막 계속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셋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때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으니까 야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이제 나와 연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연합이란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세우죠. 그리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남편이 이제는 무시 못하는 아들을 뭐 네 명이나 낳았으니까 이건 아무리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이거는 이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이런 역할들 이 집안의 어떤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여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딱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레아가 생긴 것보다는 사람이 아주 수더분하고 참 순박하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성품으로 하면 정말 좋은 여자고 이런 여자로 인해서 집안이 부흥되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은 자고로 보통 뭐 예쁜 나혜를 찾지 말고 이 레아 같은 여자들을 좀 만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으니까 이제 라헬이 안달이 나는 겁니다. 자기도 낳아야 되는데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질 않으니까 막 야곱에게 막 애를 만들어내라고 막 우겨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야곱도 막 성질을 내죠. 내가 어떻게 너에게 사람 그 애를 낳게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도 뭔가 자기를 통해서 이 집안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종이었던 비라라는 여자를 줘서 자녀를 또 낳게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의 이름이 단 그리고 하나 더 나서 납달리가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레아가 답답하니까 자기도 실바라는 종을 줘서 거기에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레아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사가를 낳고 이어서 스불론을 낳고 거기에다가 이제 딸을 하나 더 낳아요. 디나라는 딸까지. 그래서 아들 여섯에 딸 하나를 낳는 거죠. 아마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지만 11명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는 라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막 거의 마음이 찢어지고 막 다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이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참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라헬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90세의 아들 하나 낳죠. 이삭.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야곱의 어머니 같은 경우 리브가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게 둘을 낳습니다. 그렇게 보면 라헬은 지금 기다린 시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달복달을 하고 그러면서 겨우 요셉을 하나 낳는데 그 요셉이라는 의미가 하나 더라는 의미예요. 더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놓으라는 거죠. 자식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하란 땅에서 낳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이 라헬이 또 아이를 하나 가져요.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갖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이 여자는 죽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아이를 아마 이렇게 가지지 못하게 됐던 것도 아마 자칫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자기의 언니가 또 종들이 막 낳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갖고 싶어서 한 달을 하다가 결국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엔 총 12명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런 얘기 그런 조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0장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결국 14년을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속이고 사기치는 이 삼촌과 품삯을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6년을 더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이 어떤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자기의 인도와 도우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시기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처음이 되셔야 된다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안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바른 우선순위를 잡아가는 그런 삶들을 산 겁니다. 그게 거의 야곱의 경우 20년이 걸린 거예요. 야곱의 하란 땅에서 삶을 보면 요 순서를 맞춰가는데 물질에는 그렇게 집착을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항상 물질 우선순위의 삶이 이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야곱 같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이런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게 본능 따라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사업을 한다, 또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분들이 이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바른 우선순위를 잡지 못한 경우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막 욕을 먹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착취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신문으로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삼촌 라반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삼촌의 그런 이 비열한 행동에도 이게 관계가 깨질까봐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20년을 그냥 그렇게 참고 살아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야곱은 관계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대화로 이렇게 잘 해결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say no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say no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관계가 꼬이고 풀기 힘들면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관계에서 어려워지면 그냥 도망치고 피해버리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야곱인데 지금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는 삼촌 밑에 딱 잡혀가지고서 그런 사람과 살아가게 되니까 20년 내내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함만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곱이 지금 형을 속이는 아주 고도의 사기꾼인데 이게 속이고 도망쳤다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아주 제대로 고생하면서 대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야곱이 그런 사기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그냥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사기만 당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야곱, 이 라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걸 잘 챙기고 자기 것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과 욕심이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바르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면 사람을 이용하는 건 기본이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고 함께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다 튀어나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이상하게 자기가 자꾸 이제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금간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도 꼬이고 세상도 꼬이고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만 하겠습니까?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목사놈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든 성도든 지금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이 꼬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약육강식이 적자 생존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짓밟힙니다. 속습니다. 믿어주고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더 처절히 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데 난 저 길로 가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짓밟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이 약속을 이 야곱이 받으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만 가득 찼던 야곱이 정말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봤더니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 이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이런 삼촌 나반 같은 이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삶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니까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고 눈물이 나오고 막 호소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데도 저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그 끝에 바닥에서 하나님을 불러서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그런 바닥에 있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 문제보다는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야 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사회로 가든 뭐 학교로 가든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게 되는데 전부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친구 놓칠까봐 뭐 승진에서 뭐 문제가 있을까봐 뭐 전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그걸 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첫 장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서야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야 장자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이삭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축복을 하던 그 와중에 꼬여버린 에서와 야곱의 축복이 꼬여버린 걸 보면서 비록 에서가 장자지만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모든 게 다 풀려갈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하란에서 사는 이 20년이나 걸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얘기를 보면 30장 이제 25절부터 라헬이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자녀를 이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미 이제 14년이 딱 차는 그런 시기였었겠죠. 총 14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삼촌이야 너가 내 식구 아니니 그러면서 받았지만 결국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그때가 91세죠. 84세에 결혼해서 7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때 계약을 마쳤으니까 이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활한 이 삼촌, 그러니까 삼촌 나반이 알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 거기에 이제 할 수 없이 또 얽혀가지고서 6년을 더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그렇게 뭐 처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사기꾼에 뺀질거리고 농땡이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14년간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오히려 성실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이 삼촌 나반의 이 집안 재산을 아주 굉장히 많이 불려놓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나반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디서 살아가든지 이 야곱처럼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속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었기 때문에 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고백을 해요. 그래 너를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야곱은 절대 사기꾼에 뭐 뺀질거리는 그런 인물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딸을 둘씩이나 이렇게 주면서 그것도 결혼도 거래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무보수 일꾼을 14년간 능력 있는 일꾼을 그렇게 잡아놓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또 잡아둡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줄까. 그런 식으로 아주 또 몽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삼촌을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뒷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라반은 정말 교묘한 사람이었거든요. 31장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때 보면 뭐 고용주 계약을 뭐 쉽게 6년 동안 10번이나 다 깨버렸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계약을 막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6년이나 6년 동안 10번이나. 요즘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지금 이렇게 워킹 오신 분들 일하고 그럴 때 제대로 주지 않고 막 그 임금 떼먹고 그런 사람들 있죠. 딱 그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 다 그런 짓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성경이 심각하게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를 보면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그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꼭 얘기를 합니다. 돈을 미루고 빼앗은 그 저 뭐 옷을 이렇게 저당 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잡고 있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라고, 그날 주라고 그래요, 그날. 근데 지금 이 삼촌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처음 7년은 야곱이 뭐 나헬이 좋아가지고 막 7년이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갔다가 그 다음 7년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뭔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꽉 그런 차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결국 6년을 더 일하면서 삼촌하고 같이 있는데 10번이나 어기고 이런 정말 이 사람의 생존을 갖고 장난을 치는 그런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곱이 이런 삼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게 지금 만약에 가려면 너 혼자가 다 놓고 가 이럴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할 수 없이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삼촌이 너하고 계약할까라고 말할 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목축업이니까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아무 그 반점이나 얼룩덜룩하지 않은 그런 그냥 깨끗한 단색으로 된 양이나 염소를 자기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거를 키우겠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뭐 줄무늬가 나오거나 얼룩이 나오면 그거는 내 소유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라반이 얘가 놀았나 싶은 거죠. 14년 동안 일하더니 왜 이럴까? 분명히 같은 흰색과 흰색 양이 교배를 하면 흰색 양이 나올 텐데 거기서 얼룩이 나오면 자기가 갖겠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얼씨구나 좋다고서 어떻게 하냐면 34절부터 보면 라반이 그러는 거야. 오케이, 너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딱 가가지고서 줄무늬가 있는 거 단색 다 나눠요. 다 나눈 다음에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거, 점이 있는 거,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점박이는 야곱이 갖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싹 골라내가지고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친아들한테 딱 맡긴 다음에 옆에다 둔 게 아니라 야곱이 양을 치는 데로부터 3일 떨어져서 보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그냥 껍데기를 다 뽑아먹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건 뭐 야곱이 사기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삼촌 라반이라는 존재가 너무 고도해. 가족까지도. 여기도 보면 대부분 이 이민 와서 이렇게 가족 친척이 붙으면 다 이렇게 싸우고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같이 뭐 우리 삼촌님, 우리 고모가 뭐 누가 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야곱 똑같아. 무보수로 일하다가 나중에 막 쫓겨나고 이런 경우. 그 완전히 의상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성경에도 이런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방 같은 사람을 만나니 야곱이 아무리 좀 바른 길로 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회복하기 전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야곱을 차분히 도와가십니다. 너 이리 와 하면서 라반을 데려다가지고 혼쭐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얼핏 보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린 건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건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이 상황을 도와줍니다. 이 상황에서 도와줘서 이 야곱의 재산을 점점 늘려주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흰색 양들, 건강한 양들이나 염소 가서 교배를 하려고 하면 물 먹으면서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팠어요. 파가지고서 그 교배하는 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들이나 염소나 물 먹으러 와서 그렇게 얼룩덜룩에 만든 나뭇가지를 보고 교배를 하면 그러면 정말로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들을 낳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순 흰양들이 있는데 교배하는 데다가 나뭇가지 꺾어다가 이렇게 얼룩덜룩 만들어놔서 그걸 보고 하면 그런 식으로 그 정말 얼룩덜룩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이 정말 너무 끔찍한 사람 라반을 만나서 그 밑에서 정말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야곱의 몸부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순진하고 단순한 면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뭐 자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그 이 이상한 방법을 써서 그 이렇게 얼룩한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를요 오늘 과학적으로 말하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야곱이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걸 몰랐겠지만 자기가 목자로서 이게 양들과 염소들을 잘 키우면서 처음에는 이 순우성의 이런 그 이 법칙이 적용됐다가 그 다음에 우울의 법칙이 적용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는 몰랐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미신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낫나? 이렇게 막 이렇게 깎아서 했더니 막 이 얼룩이가 나오나? 자기도 놀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삶에서 자꾸 자기 인간적인 머리를 자꾸 이렇게 굴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을 동원하는 힘으로만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리고 막 자기가 기도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로 뭘 했다는 말이 상당히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말 그대로 숟가락을 이렇게 얹어서 내가 뭘 하니까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까 이 야곱이 그 바닥에서 정말 이 적막하고 이 막막하고 이 끔찍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도를 넘어서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뜻에 하나님이 가는 그 야곱 같은 신앙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간증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마술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들려요. 야곱처럼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믿음이 뭐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쪽에 쉽게 빠져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순진하게 그 묵묵히 그 길로 걸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들었으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막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좀 미숙한 모습이 있죠. 믿음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자기의 정성과 치성을 바치면 뭐가 되겠지라는 건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열심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답답한 거죠. 아니 멜번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시드니 가가지고 열심히 치성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그럼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 닮은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은 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이란 뭔가 미신이란 뭔가 샤머니즘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바르게 온전히 깨달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결국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갔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되돌아보시고 야곱처럼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어떤 종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나아가는 자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우리는 야곱같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을 전부 자기 식으로 다 풀어버려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죄하고만 같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저 사람만 듣지? 그렇게 오해하게끔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미성숙한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위주로 신앙을 풀어가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해석했던 거. 여러분, 사람의 잔머리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럼 야곱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빼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이삭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어요.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이 그게 전달됐는데 그런데 왜 둘로 갈라졌을까요? 왜 하필 야곱이고 왜 하필 이삭입니까? 왜 에서는 안 되고 왜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데는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화를 하시는데 아니 전화를 받아야 통화를 할 거 아닙니까?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통하실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창세기의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잡혀야 뒤로 갈수록 헷갈리질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비록 삶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교회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성숙했냐 그렇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요 전부 야곱 같아요. 사실 야곱보다 더 못한 미성숙과 어리숙한 경우가 많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 응답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려고 하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요. 근데 실수해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래서 오해도 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또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물론 한 교회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던 그런 수준으로 너무 오래 가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목사로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셀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이기적인 막 얘기하다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또 듣고 깨갱하고 또 깨갱하고 그러면서 또 나가고 또 교만했다가 또 깨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만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바닥에서 자기 위주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 일들을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우리가 볼 때도 얌체 같아 보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과 중심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고자질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매맞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적인 삶을 기준으로 우등생이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걸음, 그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얼마나 그런 일에 순진했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교미하는 동물 앞에 확 보여지면서 제발 얼룩이를 낳아다오, 얼룩이를 낳아다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신 거죠. 만약에 이게 야곱의 교묘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받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순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상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현재 보내를 받은 곳에서 정말 그런 뚝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믿음으로 디딤돌로 삼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젊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했죠. 젊어서부터 이 바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